히브리서 13장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곧 선한 삶의 예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사회 공동체에서 행해야 할 실천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형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을 나눈 친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들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기보다는 성도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형제, 성도를 사랑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난 한 형제요 자매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마땅히 사랑하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또 끊임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행해집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합니다. 가족은 건강이나 성품이나 경제적 능력 등 조건과 상관없이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무리입니다. 내가 가족의 구성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된 우리들도 내가 좋아할 만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내 형제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계속해서 사랑하는 순종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이며 주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가족임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어떠한 경우에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준엄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실천으로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숙박시설이 미비했기에 나그네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예로부터 전해오는 좋은 풍습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기독교로 핵심한 히브리인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기에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유리하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처였습니다. 이들이 나그네로 잠깐이라도 안전하게 머물며 다음 사역을 위해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아마도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성도들 간에 매우 중요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는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기에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있어 가장 작은 실천 중 하나입니다. 이 실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성도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단지 의무를 이행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손님 곧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냉수 한 그릇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내어주고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로서 하늘에 합당한 사람 또 하늘에 상급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어 4절에서 6절에는 개인과 가정에서 지켜야 할 실천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제정하신 아주 신성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결혼 또 결혼한 부부관계에 있어 남편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아내는 한 남자의 아내로 서로 간의 정조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음행이나 간음 등 성적 범죄의 특징은 상대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그저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인식한다는 악한 죄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이나 간음을 범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또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서 돈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나 지금이나 돈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숭배하기까지 하는 물질 만능의 풍조까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돈이나 재물 그 자체로는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잘 사용한다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행동이 모두 돈이나 물질에 매어 탐하는 마음이 가득해진다면 이성은 물론 신앙까지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돈과 물질의 지배를 당하며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돈이나 물질을 탐하거나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현재 자신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히 여기며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모든 탐심의 치약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며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실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9절에는 신앙생활에 있어 필요한 실천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는 진리의 지식을 겸비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을 성도들에게 본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또한 이러한 지도자들을 마땅히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권면 직후에 가장 완벽한 지도자로서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지도자가 되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 되며 구원의 빛이시고 진리이시며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주님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4절에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성가하게 공존한 이 세상에서 성도는 고난과 수치와 불이익을 때론 당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기에 의인이 핍박받고 선한 양심이 없기에 진리를 아는 자를 어리석다로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수치당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참된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소망해야 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도성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영원한 우리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고 따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5절과 16절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도는 주일이나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과 모든 때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도 즐거워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따라 선을 행하며 구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